예,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가장 행복한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축복받습니다.
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 3년 전에 저희 아내랑 극장에 가서 담보라는 영화를 이제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던 영화였는데요. 어떤 사채업자가 이제 어떤 조선족 그 여인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가 이제 돈을 받지 못하고 이제 딸을 담보로 이제 데려오면서 이제 펼쳐지는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담보라는 것은 대신하여 보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참 의미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저주를 대신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뭐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평화와 나음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예,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매일 증인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할 수 있는 그 복음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에 재밌는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멋있는 주인공만 나와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역할이 필요합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악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제 악역이 있잖아요. 엄마들은 보통 이제 악역을 하고 아빠들은 천사 같은 역할을 이제 하는데 이제 모든 배우들이 각자 위치에서 조연은 조연대로 또 주연은 주연대로 엑스트라는 엑스트라대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영화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각자마다 그 복음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매일 욕먹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박수받는 역할만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매일 싸우는 역할만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어떤 역할이 더 나은 인생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어떤 역할이든지 복음을 위해서 주어지면 그냥 순종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예,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의기양양할 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뭐예요? 잡은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의 어떤 어부로서의 그 모습을 보면 고기를 잡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생토록 고기만 잡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잘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해서 인생이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찾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어부들을 왜 부르셨는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좀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들을 부르면 좋았을 텐데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사역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때 어떤 이제 교수님이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못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대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대체 뭘 할 수 없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머리에 삐는 못 굽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의 사명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스님 머리 한번 핀을 한번 꽂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방학 때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전도 여행. 그때 남자는 자신감, 그 김성지 목사님 어제 새벽 기억하시죠? 예,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러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절이 있는 거예요. 절이 있는데 머리를 이제 빡빡 깎은 스님 한 분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성지 목사님이 가서 스님이냐고 했더니 스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스님인데 스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스님 맞는 것 같은데 했더니 스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이면은 머리에다 핀을 다 꽂으려고 이제 했다가 이제 스님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돌아온 적이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스님인데 스님이라고 안 했을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예요? 아니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 목사 같은데? 아니,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심정을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아멘이 안 나오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이끌어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안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셔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참가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고백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쓰임받아 영광.
예,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원래 우리는 길가의 돌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길가의 돌짝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맞아야 될 자리라면 돌을 맞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해야 될 자리라면 주님을 위해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첫 번째는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 그들은 어부라는 거예요. 평범한 제자들을,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만약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불렀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삶의 현장에서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 두 번째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이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막 복잡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단무지. 이렇게 부르요. 단무지. 그렇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예, 세 번째는 뭐죠? 예, 그거예요. 그거. 예.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복잡한 사람들보다는 단순한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오로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이 공부는 하지 못했지만 오로지 주님만 믿고 오로지 주님 앞에 나오면 행복하고 오로지 주님 앞에 예배하면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세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단순하지만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도해도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습니다. 카일 아들몬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로의 초대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따름을 강조한다. 이는 미래를 향한 가장 행복한 초대이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잘못, 실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고 지레 짐작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를 제자로 부르실 때 자격을 따지지 않으신다. 아무든지 상관없다. 예수님의 초대는 아무든지로 시작된다. 아무든지는 바로 나와 당신을 말한다.
예, 예수님은 누군가를 제자로 부르실 때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격을 몇 독 했는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도장을 몇 개 받았는지 뭐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부르심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내 자격이 부르심을 보면 내가 자격이 있나, 나 같은 어부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니까 그냥 따른 거예요.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자격이 없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사역자지만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디 있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쓰시나, 나같이 준비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그 일을 해도 되나, 그런 염치가 너무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염치가 너무 없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뭐죠? 주님의 부르심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님께서 부르시면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가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이제 특별히 이제 어부들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나가시다가라는 이제 표현을 보면 우연히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또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대상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세하게 관찰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낯선 분들이 이제 오시면 우리 전사님들이 어떻게 하죠?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하게 봐요. 이분이 등록하러 오신 분인가, 아니면 염탐하러 오신 분인가, 어떤 분인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시하고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처럼, 매화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세밀하게 관찰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세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일터를,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귀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의 일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칭찬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세밀하게 보고 계신데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능력 으로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나를 따라오라라는 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은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먼저 따르겠다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셨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을 때 그들이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안 나와. 안 부르셨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진짜로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떤 선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100명의 신학생들이 매년 들어오는데 나중에 몇 명이나 남을 것 같냐라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한 10명 정도가 남는다는 거예요. 한 10% 정도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중도에 하차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너도 일찌감치 이 길이 아니면 때려치라는 거예요. 진화 때려치지. 여러분들,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광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주방으로 보내셨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방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주방은 가기 싫으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바뀌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어부들을 부르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16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예, 구약 성경을 보니까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뭐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어부라는 의미는 심판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은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의 도구가 아닌 생명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엇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심판의 도구가 아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도구들이 될 지어다 그런 능력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오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건져내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영혼 고운에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우리 한밭제일 교회가 될 지어다, 우리의 가정이 될 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18절 20절 말씀 두 구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18절과 20절 말씀 앞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뭡니까? 공통된 단어가 뭐죠? 곧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유두스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유두스. 우리 교회 권사님 이름 같은데 유두스. 자, 즉시 바로 당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즉시 바로 당장 우리가 뭐예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심 앞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홈쇼핑 보다가 망설이지 않잖아요. 그냥 바로 전화하잖아요.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너무나 중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18절과 20절 말씀 이어서 보면 두 번째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따르니와 따라가니라. 그죠?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말이에요.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랐다라는 의미고 20절 말씀을 보면 있던 곳에서 나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있던 삶의 자리에서 나와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결단을 오늘 이 새벽에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결단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즉각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과 직장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즉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하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을 버려야 되고 가정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영원 구원의 사명을 그곳에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낚시를 잘하는 분들은요 물고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낚시용어로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기를 잘 잡는 것이죠. 우리의 포인트는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는 여러분 직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포인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영혼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닌 사람을 낳는 영혼구원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결단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항상 내일부터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오늘 먹고 내일부터 맛있으면 0칼로리 다 거짓말이에요. 0칼로리 아니죠.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 즉시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일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일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오늘부터 지금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우리가 아멘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시기 싫으세요? 주님 부르시면 오늘 가는 거예요. 그냥 내일도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오늘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가실 수 있는 분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장가를 못 가신 분들은 장가를 가고요. 예, 주님의 부르심에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소중한 이제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은 억지로 따른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그 순종으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이든지 아니면 교회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할 때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데려가거나 그들을 막 설득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그 언약 속에서 영광스러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회 앞에 제자들은 뭐예요?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오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삶의 목적은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전도하기 힘든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더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반주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자들이 가족과 또 부모 형제를 버리고 또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떠나보내는 것을 그것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전도 가장 행복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